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
컴퓨터 자판에는 F5 단추가 있죠. 컴퓨터를 하다 F5를 누르면 현재 화면의 페이지를 다시 불러들여 최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걸 새로 고침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유난히 일이 안 풀릴 때, 다른 사람보다 못나 보일 때, 그냥 모든 게 재미없을 때, 그럴 땐 어제보다 나아지고 싶고 삶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지나가버린 하루를 변화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내 기분만큼은 바꿀 수 있잖아요. 머리 모양을 바꾼다거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옷을 산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치고 우울했던 기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선물을 해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새로고침이 될 거예요.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박경의 새로고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부산 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네, 에디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정말 날씨도 화창하고 그야말로 완연한 봄날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왜 이렇게 몸이 지치고 피곤할까요?
그래요?
네.
보자. 그러고 보니까 테디가 예전보다 좀 생기가 좀 없어 보이긴 한데.
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의욕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에디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아요?
어디 보자.
제가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사실 저도 요즘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기분 전환 좀 해볼까. 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나무를 좀 심고 왔어요.
네.
뜬금없죠. 네. 이게 의욕이 없고 기분이 좀 우울할 때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좀 전환이 되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 묘목을 배달시켜가지고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예쁜.
좋다.
네, 예. 하단에다 심고 왔어요.
예, 그런 네. 싱그러운 모습을 보면 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러면 테디만의 기분 전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있죠?
예.
네. 28년 살았는데 없으면 안 되죠.
예. 욕한 줄 알았어요.
예. 28년. 예. 네.
저는 이제 기분 전환할 때 저도 뭐 혼자서 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혼자서
오히려,
오락하면서요?
예. 뭐 오락도 하기도 하고
네.
그냥 뭐 혼자서 뭐 방 청소하기도 하고.
진짜요?
네,
저희 집에서 청소 좀 해주세요.
아, 그거는 아니고. 네, 그냥 네. 혼자서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밖에는 이렇게 화창한 봄날인데
네.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걸 느끼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밖은 화창한데 왜 테디의 기분은 안 좋을까?
그러니까, 예.
이게 밖은 하창하면 기분도 하창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디가 마음이 시린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얼었던 마음도 이제 녹기 네,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얼른 우리 테디의 마음이 화창해지기를 바라면서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영상에 올라오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요. 인터넷으로 즐기는 유명 음악인들의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 신입 소방관 이대명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수고했어.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 보는 세상. 네, 유튜브를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혈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이제야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한국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해서 좀 방역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동물원, 미술관들도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직도 조심해야 하지만 초긴장 상태에서는 좀 벗어나게 된 것 같아서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그 식당이나 카페에도 전보다 사람들이 눈에 띄게 확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생활 속 방역을 꾸준히 잘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인데요. 원래는 다양한 행사, 공연이 성수기를 이룰 때인데 다 취소되거나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한 랜선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랜선 콘서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이 랜선이 집에 인터넷 연결할 때 쓰던 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공간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이 랜선과 결합하는 다양한 말들이 좀 쓰인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열리는 공연을 말하는데요. 랜선 콘서트뿐 아니라 랜선 집들이 랜선 졸업식 또 랜선 팬미팅 같은 말들이 엄청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랜선 콘서트 영상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디랑 테디는 랜선 콘서트 영상 직접 본 적 있으세요?
네,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본 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가수인데 이탈리아의 그 되게 유명한 성당인데 이름이 너무 길고 제가 까먹었어요.
네.
그 앞에서 혼자 길거리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혼자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의 이 고난을 빨리 극복하고 원래의 모습을 찾길 바라는 그런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콘서트를 한다라는 뭐 내용의 영상을 잠깐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 이름이랑 뭐 성당 이런 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테디는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디 다른 이 전 세계 가수들이 랜선 콘서트를 돌아가면서 열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탄소년단 공연 영상을 조금 봤어요. 엄청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네.
물론 방탄소년단 무대면 항상 언제나 좋지만 콘서트장이 아니고 집에서 보는데 그 흥이 날까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온라인 콘서트 나름의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공연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릴 수 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어도 팬들끼리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도 받았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영상도 방탄소년단의 랜선 콘서트 영상입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네, 방방콘 1일차 공연에 찾아와 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방콘은 공연 중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고 자리 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방방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 방방콘 2부 2016 BTS 라이브 화양연화 온스테이지 에필로그 공연이 시작되오니 아미밤을 들고 공연 즐길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방콘 1일차 공연에 찾아오신 아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 전달드립니다. 방방콘에선 공연 중 흥에 몰입어 일어나거나 춤을 추셔도 완전 괜찮습니다. 오늘도 방방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4월 18일과 19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방방콘을 개최했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열린 공연들을 무료로 중계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열렸던 이 방방콘은 조회수만 5,059만 건,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22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네.
팬들이 얼마나 이 방탄소년단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숫자들만 봐도 느껴지죠.
네, 팬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틀 내내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방송에서 정은 씨가 그랬잖아요. 예정되어 있던 방탄소년단의 서울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그 환불된 금액들을
팬들이 기부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방구석 콘서트까지 즐기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답답한 상황도 좀 색다른 방식으로 좀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콘서트 영상의 중간중간에는 멤버들이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집에만 있을 팬들을 위한 체조 시간도 함께 갔고요. 아. 기획이 참 잘된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저는 2014년부터 했던 공연들을 보여준 게 좀 좋은 생각이었다고 느껴져요. 네. 직접 가지 않았으면 못 봤을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거 보면 뭐 팬이 아니었던 분들도 뭐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이틀간의 콘서트를 외신들도 많이 주목을 했대요. CNN은 방탄소년단이 무료 콘서트로 K-POP, 남한 가요 대표 그룹들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놀라웠던 점은 가수들을 응원할 때 쓰는 응원봉이 있잖아요. 네. 손전등처럼 불을 껐다가 켰다 할 수 있는 응원 도구인데 요즘 공연장에선 관객들이 갖고 있는 응원봉을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네. 공연 분위기에 맞춰서 색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해요.
자동으로?
네. 그런데 이 응원봉을 블루투스에 연결을 해놓으면 이번 콘서트 영상에 맞춰서 집에서도 그 색깔이 계속 바뀌었다고 해요.
세상 진짜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진짜 내가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즐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 팬들을 위한 노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공연을 만들어냈네요.
네.
네, 이제 남한도 그렇고 이 외국에서도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획기적인 시도가 다른 공연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이번 기회에 또 어떤 요즘 한국을 가리키는 코리아의 뭐 각종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K-POP, 뭐 K-드라마, K-무비 뭐 이런 거 있는데 K-방역까지도 유명한데 이참에 또 K-공연까지, K-콘서트까지 유명해질 것 같네요. 네.
이 미래의 콘서트는 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6월 6일에 코로나19로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전 세계의 대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유튜브가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 졸업식이 있는데요.
야.
여기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특별 연설자로 나선다고 하니까
네.
코로나19 사태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큰 화제를 계속 모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선도적이에요. 네.
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영상은요. 이탈리아의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영상입니다. 아까 에디가 잠깐 소개하신.
네, 네, 제가 봤던 영상이 이 영상이었어요. 네.
안드레아 보첼리는 4월 12일에 무관중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럼 잠깐 듣고 오시죠.
소리와 노래를 좋은 걸 넘어서 감동이에요. 소름 돋을 정도로.
맞아요.
네, 제가 직접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 텅 빈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앞에서 혼자 노래하는 건데
네.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정말 감동이고 약간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안드레아 부첼리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성악가죠. 1996년에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과 부른 Time to Say Goodbye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스타가 됐는데요. 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Time to say goodbye.
어, 맞죠? 맞아요.
저만 모르겠네요.
네. 에디가 불러서.
명곡을 따라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힘이 안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인 팝페라의 개척자로도 여겨지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지난 부활절을 맞아서 희망을 위한 음악을 주제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관객 없이 텅 빈 성당에서 열린 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 하루 만에 3천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특히나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곳인데 유명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런 공연을 했으니까 좀 그런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인 밀라노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데요. 그 밀라노의 상징인 두오모 성당에서 이 공연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안드레아 보첼리는 공연에 앞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함께 드리는 기도에 힘을 믿는다. 신자이든 아니든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듭남의 부활절을 믿는다. 또 보첼리의 노래 중간중간에는 피해가 심각한 베르가모 시내의 모습도 함께 비춰주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네요.
네, 네. 진짜 노래가 갖는 힘이 있잖아요.
네. 네.
같은 메시지도 노래로 들었을 때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탈리아의 바티칸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텅 빈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열었고 이 장면이 온라인에 생중계됐었잖아요.
네.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하루빨리 이탈리아의 상황도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랜선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가 함께 모여서 연주하는 걸 오케스트라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랜선 콘서트를 열 수 있었는지 영상부터 듣고 오시죠.
네. 박자를 어떻게 맞췄어요?
그래서 400번이 걸린 것 같아요. 박자 맞추기까지.
Okay, here we go.
듣고 오신 영상은 베를린, 모스크바, 벨기에, 워싱턴 DC, 뉴욕, 시애틀, 시카고, 또 서울에 13명이 완성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이었습니다. 꼭 함께 같은 자리에서 연주한 것처럼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죠.
네.
아니 이게 각자 한 공간에서 연주한 게 아니었어요?
네.
정말 제가 듣기로는 정말 한 공간에서 같이 연주하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네.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정말 협주를 해야 되는 공연을 이렇게 따로따로 할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걸 또 이렇게 완성한 것까지 정말 네. 대단한데 어떻게 완성했나요?
네, 도이칠란드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비올라 연주자 이화윤 씨가 한국에도 랜선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채널 비디오 버그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해요.
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연주자 7명이 합류했고 외국인 연주자들도 6명이 합류를 하면서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한 곡을 각자의 나라,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악기로 연주한 영상을 비디오 먹으로 보냈고
네.
그걸 합친 게 방금 듣고 오신 연주였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추는 것도 힘들었을 네. 것 같아요.
진짜 자기 파트만 그냥 연주를 한 거잖아요.
네.
야, 같이 연주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영상을 합쳤다는 말인데 뭐 근데 진짜 이렇게 고국에도 랜선 공연을 선보이고 싶었다는 마음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좀 아무리 이렇게 숙련된 연주자들도
네.
사실 이런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휘자가 없이 이렇게 연습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그러니까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지휘자의 그 지휘봉에 맞춰서 연주를 막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없이 각자 했다는 게 이래서 전문가고 실력자인가 봐요.
네. 아까 몇 번이나 400번이라고 얘기했던
네, 400번.
것 같은데 그럴만하네요. 네.
오케스트라 공연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자가 있고 또 이 옆에 동료 연주자들이 있어야 박자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이 박자 맞추는 데만 정말 어려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고나 커피 젓듯이 400번의 연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놈의 달고나 커피. 네.
에디가 커피를 400번 젓는 동안 이분들은 이걸 연습했나.
갑자기 왜 그렇게 또 비교를 하세요.
나 정말.
네, 네, 눈치 볼게요.
됐어요. 늦었어요.
맛있으면 됐죠. 네, 이 공연을 처음 계획한 이화윤 연주자는 음악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만든 음악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함께 전했어요. 말도 참 예쁘게 하시죠.
네. 맞아요. 연주를 400번 하는 건 정말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야, 이게 뭐 함께 하는 연주 소리 하나라도 튀면은 이게 전체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정말 초월해서 해버렸네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이것도 또 다른 그 공연 흐름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슬로건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였잖아요.
네.
이걸 이 연주로 제대로 실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조화가 생명인 오케스트라 연주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냈으니까 다른 무엇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명언 같아요.
네. 감동적이셨어요?
네. 저 너무 힘들었는데 네. 감동받았어요.
나중에 유튜브 보는 세상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유튜브로.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하겠다. 혼자고 나중에 붙이겠다는 얘기.
네.
그러면 안 볼 수 있겠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탄소년단과 안드레아 부첼리의 랜선 콘서트, 랜선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루마 씨, 해외 유명 가수 콜드플레이, 브루노 마스 등 많은 분들이 랜선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콘서트장에서 즐길 수 없더라도 방구석 1열 콘서트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공연들 안전한 집에서 즐기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정은 씨,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해피.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지난 시간엔 소방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된 신입 소방관 이대명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혼자서 소방관 시험을 준비해서 단 1년 만에 합격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도전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대명 씨와 함께 또 하겠는데요. 대명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덕분에 잘 네. 지냈습니다.
큰 저희 사고는 덕분에? 없었나요?
네, 그러게요.
네, 걱정할 만한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대명 씨는 그 지난주에 첫 방송 녹음하고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제가 이런 방송 녹음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되게 떨리고 긴장됐는데
네.
이제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그래요? 대명 씨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 첫 시간 때도 보니까 네. 되게 조곤조곤 침착하게
할 말,
네. 말씀을 다 잘 네. 하시더라고요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지난주에 이 대명 씨께서 소방관 시험에 합격한 후에 서울소방학교에서 훈련생으로 계셨던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소방관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명 씨가 그러면 소방서로 첫 출근했던 날 언제였나요?
네, 정확히 3월 3일이었네요.
네, 3월 3일.
첫 출근 날짜를 딱 기억하시네요.
네.
네.
바로 딱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요.
언제 이렇게 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얘기해보세요. 언제였어요? 국민통일방송에 첫 출근한 날.
8월 1일이죠. 이게 기억이 나네.
네, 기억이 네. 나죠.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대명 씨가 첫 출근했던 날, 좀 심장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네. 아직도 제가 소방관이라는 게 잘 믿겨지질 않아요.
그렇군요.
네.
출근 날짜를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이 첫 출근했던 날이 좀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군요.
제가 방송국에 처음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정장을 처음 딱 이렇게 쫙 빼입고 왔거든요. 근데 회사 분위기는 정장을 입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네. 땀 진짜 많이 흘리고 그랬었는데
긴장하니까 더 막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소방소에서는 출근할 때 어떤 복장을 입죠?
출근할 때는 똑같이 네. 평상복을 입고
평상복을 입고
가서 이제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군요.
네. 그러면 대명 씨께서 그 3월 3일 날 첫 출근을 하셨는데 그 첫날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아, 첫 출근할 때 특히 업무를 보진 않고
네. 이제 수습 그런 개념인가?
네, 네. 그럼요. 이제 선배분들한테 이제 네. 제 소개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방서에 어떤 이제 장비가 있고 네, 차는 이제 뭐가 있고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던 걸로 기억해요. 오.
제가 알기로는 이 남성분들이 이런 소방차나 이런 전문 그런 차량을 보면은 막 흥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맞아요.
빨간 소방차를 네. 봤을 때 첫 네. 느낌 어땠어요?
바로 타버렸나요?
바로 일단 탔죠. 한번 타고 네. 생각했죠.
희승했어요.
네. 네. 아주 멋있죠. 네. 차가 아직도 봐도 되게 네. 네, 멋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소방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굉장히 뿌듯했었거든요. 제가 평생 타볼 수 없는 그 장난감 네. 차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심지어 구경할 수도 없는 차였으니까 네.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리였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직접 탄 거잖아요.
네, 네 또 네. 이렇게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대명 씨가 계신 소방서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 구로 소방서에는 총 300명 정도.
네. 생각보다 인원이 많은데요. 예.
네, 내근직 네. 분들이 네. 있고 네. 이제 진압대원, 구급대원, 구조대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급과 전담 업무가 나눠지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명 씨는 불을 끄는 진압대원이신 거죠?
네. 저는 진압대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러면 그 구급대원, 진압대원, 뭐 구조대원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네. 발령 받을 때 자신이 지원한 진압, 구조, 구급으로 이제 배치가 돼요. 저는 이제 진압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네. 이제 진압대원으로 배치가 됐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이런 보직이 바뀔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면 진압대원은 주로 이제 불이 났을 때 불을 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구급대원이랑 구조대원이 좀 헷갈리거든요. 이 구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구조대원은 일단 인명 구조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네. 좀 자세히 말하자면 일반 구조가 있고 순환 구조, 산악 구조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구조는 사람 구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나 구급은 다른 팀한테 맡겨두고 오로지 이제 요구 조자를 찾아서 돌진하는 거죠.
아.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제가 아는 그 119 구급차에 타던 그런 분들이 구조대원인가요?
차가 또 나뉘어져 있어요. 구조차가 있고 네. 이제 화재 진압차가 따로 있고 구급차가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보통 큰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앞서 네. 가고 뒤에 구급차가 네. 따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차가 되게 많아요. 구급 업무는 말 그대로 이제 응급처치를 주로 하죠.
네.
이제 119에 딱 신고하면 어디 아프다 하면 그때 오시는 분들이 구급대원.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속하게 그런 구급작업이 구조작업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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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화재 사고가 나면 이제 사람들이 막 급한 마음에 막 신고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방서에 그 막 요란하게 벨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네.
그때 막 어때요? 그 느낌이?
되게 일단 긴장하게 되죠.
네.
어떤 사건인지 모르고 네. 일단 벨소리만 듣고 출동을 하게 되니까.
네. 네.
그냥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소방서에서 일하다가 막 배가 아픈 상황이라 화장실에 갔는데
네.
그때 배를 울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긴 한데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 절대 안 되죠.
네.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끊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 출동하는 게 네.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군요.
네.
그럼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막 신호가 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자기가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첫 출동을 이제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
대명 씨가 어떤 사건이었어요? 첫 출동을 했을 때는?
아직도 네. 자세히 기억나는데
네.
제 첫 출동은 구로구 구로동 2층 마사지숍에서
네.
되게 밀집된 건물이었는데
네.
거기 2층에서 불이 났었어요.
네.
네. 그런 건물은 되게 다중이용업소라 가객끼리 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런 데서 불이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옆으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그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서 초기 진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제가 첫 출동을 했을 때 빨리빨리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조기 진화가 돼가지고 다행히 네. 불을 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뭐 하염 속에 막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불이 엄청 크진 않았고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네.
보통 이 마사지 업소라고 하면은 안마 업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안마를 해주는 곳인데 여기는 워낙에 이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 다 뭐 비닐로 된 소재들이 많아서 불도 잘 번지는 걸 알고
같네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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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독가스도 심하고 이럴 텐데
그땐 또
그 산소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는
네.
건가요?
네. 무조건 끼고 들어가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전 이거 영화 속에서 봤는데
맞아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불 속에 막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영웅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소방학교에서 훈련만 받다가 이렇게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좀 차이가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습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연습과 실전은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네.
연습은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하잖아요.
네.
근데 현장은 이제 돌발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연습한 거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잘 안 돼요.
이제 또 경험으로 쌓아야 되는 영역도 있군요.
네.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뭔가 황급한 그 순간이 되면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고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도 막 이렇게 사람이 굳거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리둥절해지고 이럴 때 그런 순간은 없었어요.
저희는 일단 대장님이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님이 현장 파악을 딱 하고 저희는 그 이제 판단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달랐던 점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달랐던 점은 연습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현장은 시민분들이 되게 다 지켜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내가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로 찍으니까 되게 부담이 돼요.
아, 진짜.
정말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죠.
그렇군요.
네.
이제 남한은 그 훈련 안 된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 더 위험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죠,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주로 서서 보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좀 신경 쓰셨나 봐요.
저희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저는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남한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예리한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뭐 폭력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경찰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빠른 대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뉴스로 나가죠. 아무래도 카메라가 신경 쓰이겠네요.
그런 점이 가장 힘들죠.
근데 저는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조금 긴장 타게 해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 약간 채찍질 이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당근도 드려야 되는데 채찍만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당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임무를 마무리했을 때 시민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되게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되게 고마워들 하세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구경하시는 분들도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분도
맞아요.
좋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출동하면서 각자 맡게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미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는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장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장님이
그때
대원들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현장에 투입되죠.
대장님은 한 소방관 경력이 좀 어느 정도인가요?
한 2, 30년 정도 베테랑들이시죠.
베테랑이군요.
그럼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 좀 그 아직 소방관이 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2개월 차라고 하셨나요? 아직 아기네요.
아직 신입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까지 투입됐던 현장에서 가장 아찔하고 위험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솔직히 서울이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대형 화재는 잘 안 나는 편이에요. 근데 위험했던 순간은 차량 화재가 있었는데 그 차량 화재는 도로 위에서 트럭 적재물 뒤편에서 이제 타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저희가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바로 방수를 해서 일단 불을 끄거든요. 근데 이게 적재물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되게 유독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기름이면 또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의 이제 돌발 상황이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대명 씨는 이렇게 뭐 대형 화재든 소형 화재든 일단 현장에 나갔다 오면은 출동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체력적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소모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가 착용하는 이제 공기호흡기 장비와 방화복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었다만 해도 되게 에너지 소모가 커요.
땀이 이렇게 뻘뻘 날 정도로 이렇게 힘든가요?
특히 예. 여름철에는 더 하죠.
예, 네. 여름에는 진짜 더울 것 같다. 예.
와, 방화복을 입고 불 속에 들어가면은 이건 거의 뭐
진짜
예. 전신에서 이제 땀이 나죠. 와.
거의 닭곰 되듯이. 죄송해요.
닭곰이요?
네. 아까 아 죄송해요. 비유할 게 지금 막 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익을 정도로 네. 뜨겁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방화복 성능이 좋아서 네. 화상까지는 안 입을 수 있는데 네. 불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까지 입을 수는 있겠죠.
네. 아 다행이네요.
그 방화복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네.
다 착용하면 30kg 정도.
그러니까 30kg를 메고 이렇게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보통 군인들이 그 행진
군장 맨다고
그게 30kg죠, 네. 그죠?
그 무게가 비슷하겠죠.
네. 네. 이제 거기다가 또 파괴 장비라든가 네. 이제 각종 이제 장비 또 들고 다니다 하면 더 무게가 나가겠죠. 네.
제일 무거운 장비는 어떤 건가요?
무거운 장비는 이제 송풍기라고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네. 네.
되게 가벼울 것 같은데 이게 철근으로 만들어 가지고 되게 무겁더라고요. 네. 그걸 들고 이제 아파트 올라가면 이제 상당히 네. 체력적으로 네. 부담이 됩니다.
대명 씨가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을 때 체력 시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이런 무거운 방호복 같은 거를 들고 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네.
이 체력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야, 네. 그냥, 되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출동하나요?
하루에 이게 많을 때는 되게 6번, 7번까지도 있고 없을 때는 네.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 나갈 땐 뭐 하고 시간을 보내죠?
안 나갈 때는 이제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다 있어요. 뭐 소화전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 담당하는 분도 있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체력 단련실에 가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훈련을 하거나 네. 장비들을 정비하는 일들을 네. 주로 하는군요. 네. 뭐 이런 오락회라든가 이런 건 안 하나요?
아 오락이요? 네. 이제 또 소방관들이 또 족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 운동도 하시고
네, 후정에 가면 이제 네. 족구장이 마련돼 있어요.
네.
네 그런 이제 재미삼아 그런 네. 족구도 하고 네
그렇군요.
다양한 네. 걸 하고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 그 여성 소방관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출동 시에 여성 소방관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맡나요?
같이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진 않고 상황판을 작성하는 역할을 해요.
아.
지휘차 옆에서 상황판 큰 거를 가지고 네. 이제 지도를 그리고 어떤 상황이다 그런 걸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네 물론이죠. 네. 되게 중요하죠.
아까 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출동하실 때 보통 이제 구급 차량들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구급 차량들이 출동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네.
꽉 막힌 차 도로도 이렇게 쫙 이렇게 길을 비켜주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소방관들 차 지나갈 때는 어때요?
요즘엔 되게 잘 비켜주세요. 네, 특히 출근길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쁘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시간조차도 이제 뒤에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
네.
비켜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역시
항상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 한국 남한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예, 시민의식이 정말 추천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북한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차가 얼마나 많길래 그걸 굳이 비켜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요 네. 그냥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차가 정차에 있는 주차장처럼 그냥 차가 그냥 도로에 꽉 막혀요.
네.
그것도 막 4차선 막 이런데도 네. 꽉 막히고 이런데 신기하게 그래도 그 비좁은 틈을 또 뚫고
네.
갈 수 있게 길을 네. 다 터주더라고요.
네. 이게 그만큼 이 남한 사람들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출근할 때 다 그 자동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차가 많을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이것도 안 비켜주거나 이러면 벌금을 물릴 수 있다라는 제도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도가 네. 있죠.
그래요?
네. 네.
엄청 세진 않지만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켜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제도가 좀 뒷받침해주는
네.
게 있군요.
네. 네. 그런 법이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방대원의 역할에 대해서 대명 씨가 정말 쉽게 말씀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알아보니까 이 매년 소방대원이 평균 6명씩 순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매년 300명이 부상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소방관 평균 수명이 58.8세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남한의 평균 수명이 82.7세잖아요.
네.
네.
요즘 100세 네.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평균 수명보다 무려 20년이 더 짧아요. 이 소방관의 평균
그러니까요.
수명이. 네.
그만큼 일이 고되고 위험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대명 씨는 그러면 막 이런 트라우마라고 하죠.
네.
그런 극복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출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 이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또 출동 벨이 울릴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일단 근무 패턴이 일반 회사원분들하고 달라서
네.
몸이 쉽게 피로해져요. 잠도 잘 못 자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 특히 이제 구급 출동을 했을 경우에 차마 이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네.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디 깔리거나 추락하거나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아서
네.
이제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일이 네. 덜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선배님들은 그때 이제 서로 동료들끼리 얘기하면서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얘기하면서 술 한 잔 마시면서 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각 서마다
네.
심리치료사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소방관만을 위한 심리치료사가 있군요.
네, 이제 그런 네. 상담을 받으면서 풀기도 하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트라우마는 어떤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그 비슷한 상황에 다시 놓여지면 그 공포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네. 혼란 상태가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그 이 트라우마가 정말 무서운 건데 네. 또 이게 심리 상담사가 있어서 또 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사회적인 대우는 어떤가요?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이제 국민들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뽑혀가지고
네.
네.
네. 더 몸둘 바를 모르고
뿌듯하게 일을 네. 하고 있군요.
이 소방관으로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현장에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한번 던지며 사는 일이잖아요.
네.
본인의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원하던 직업이기도 하고
네.
이제 그 직업을 잃었으니까 만족도는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만족도를 이제 높은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렸죠.
또 이 만약에 좀 더 이 소방관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골목에
네.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그 차들에 대해서
네.
대응하는 법이 좀 강력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이제 있죠.
그럼 네. 불법 주차 때문에 좀 주차하기가 어렵군요.
이제 빨리 출동을 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네.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막고 있으면 이제 현재 있는 법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긴 한데 그 사후 처리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 또 그런 차들이 있다 보면 늦어지는 게 좀 네. 안타깝긴 하죠.
이 골목길에 그 차고지가 아닌데 차를 세워놓으면은 골목 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불을 진압할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제가. 네. 그건 네. 좀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저는 또 이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북한에는 이제 소방 인력도 거의 없고 소방 시설이나 뭐 병원 같은 것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 뭐 소방 교육을 해오고 뭐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다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소방관이시니까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화재 시에 어떻게 행동하시면 더 안전하거나 뭐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요령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초기 진화가 되게 중요해요.
네.
불이 작을 때 꺼야지 큰 네. 불이 났을 때 이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작은 불을 잡기 위해서는 집안에 소화기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북한에 소화기가 없어요. 모래주머니는 있어요.
모래가 되게 네. 좋아요. 불을 끄는데. 소화기가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진짜 정말 급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신고보다는 내 몸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대피를 할 때 수건이나 천에 물을 묻혀가지고
네.
코에 대고 몸을 최대한 숙인 다음에 연기를 최대한 안 마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피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몸을 숙이고 예, 물에 젖은 뭐 수건을 이렇게 입을 감싸고 네. 호흡기를 감싸고
네.
가는 게 또
네.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네. 야, 이거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가지고요.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또 네, 대처 요령을 파악하고 있는.
네. 네. 알아두면 네. 확실히 좋은.
감사합니다.
네. 분명 이건 청취자분들께도 네.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이렇게 두뇌천리길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또 저희 대명 씨 소방관이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실 북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라디오가 아닌 카페에서 이제 웃고 떠들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몸 네. 건강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대명 씨는 저희와 2주 동안 함께 했는데 어땠나요?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죠.
네. 네.
보통 이런 계기를 거치면 네. 그 마인드 세팅이 다시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간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기로.
초심이지만 네. 다시 또 초심을 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극초심이네요. 자, 도전의 천리길 2주에 걸쳐서 이대명 소방관의 생활기를 들어봤는데요. 투철한 사명감으로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활약하는 영웅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명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디가 노래 소개해 주시죠.
대명 씨가 추천한 곡 듣고 올게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후 박송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길구봉구의 은하수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